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많은 뉴스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제는 동네 소식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소식 그리고 세계 소식도 빨리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 뉴스보다는 매뉴스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뉴스를 듣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지고 또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까지 느끼게 됩니다. 이런 험한 세상에서 무서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강해져야겠다, 내가 좀 내 자신을 지켜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에서 마음까지도 강팍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으로 또 그리고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로 인간은 더 잔악해지고 또 더 악랄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프간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그렇고 또 지금 여러 세상의 많은 나라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참 걱정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인간으로서 당연이라 여기는 것도 이젠 당연하지 않은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갑을 찾으면 당연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지갑이니까 찾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지갑을 주워서 찾아주는 이것을 대단한 일로 생각합니다. 아니, 거기에 대한 보상까지도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 또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인간으로서 도리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도와줬다, 내가 조금 희생했다, 헌신했다 하면 거기에 대한 또 보상을 원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을 보는 것이 하도 드물다 보니까 영웅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되는 것이 요즘은 위험한 일이라 그러죠. 선한 사마리아인 역할 하다가 이 화를 입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 그런 선한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악이 충만하고 선이 메마른 세상에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에 성령의 열매 다섯 번째 열매가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란 크레스토레스라는 이런 원어 단어인데 영어로는 카인드네스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어떤 번역에는 이 친절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국 주경학자인 알프레드 플러머라는 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편하게 해주려는 성질의 동정적 친절 또는 상냥함이 자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친절과 성실성을 잃을 때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특질인 인간성의 요소를 상실하게 된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것,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것은 바로 자비요 친절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 종합해보면 자비라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자녀라 불리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입니다.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자비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손님을 맞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찾아온 손님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친절을 베푸는 모습을 봅니다. 이 손님이 찾아온 시간이 언젠가면 오후 오전 10시와 3시 사이,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서 제일 뜨거운 이런 시간입니다. 이때 성경에 보니까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아브라함이 집 밖에 나와서 눈을 들어 살펴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선을 베풀려고 이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누가 문 두드려서 나가서 선을 베푼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와서 눈을 들어 살펴봅니다. 내가 선을 베풀 사람이 없는가, 그 뜨거운 날씨에 나와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이제 오는 사람들을 보고 그가 달려갑니다. 아, 저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해가 될까 뭐 따지고 계산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할 여지도 없이 이제 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겠다, 친절을 베풀겠다 하며 달려갑니다. 여러분, 자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하여도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성경의 자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자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절을 합니다. 그럴 필요 없는데 좀 선을 넘는 거 아닌가? 왜 이런 뭐 세상 사람들 볼 때 호들갑 떠는가? 뭐가 보였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소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최고의 대접을 합니다. 그냥 있다가 남은 찌끄러기가 아니라 시간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서서 달려가서 엎드려서 그들에게 최고의 선을,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비를 베품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자비란 그런 것 같아요. 베풀 때에 부모랑처럼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사랑은 돌아오는 것이야, 뭐 이렇게 뭐 드라마에 그런 대사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비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잘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자녀의 기도였습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자비를 베풀며 친절을 베풀며 그에게 찾아온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비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일을 했다 하여서 마이너스 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의 열매를 맺으라 할 때에 자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베푸는 것보다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보세요. 룻이 남편을 잃습니다. 시아버지도 돌아가십니다. 이제 그 집안에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하니까 아니, 룻은 안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끝까지 어머님을 지킵니다. 시어머니를 어떻게 해서라도 도우려는 선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녀를 축복하십니다. 시어머니와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추수 후에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보아스가 룻에게 선을 베풉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이곳에서 그냥 주서가라고. 룻기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분명히 알려졌다. 소문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외국 여자인데 자기 나라를 떠나서 남편도 잃고 그랬는데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착하고 어진 이런 여자라는 그 말이 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행위를 한 룻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미시스 보아스가 됩니다. 보아스가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들여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축복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에게는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떡할 것인가? 그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의 후손들을 찾습니다. 그 찾는 이 자기 원수지요. 자기를 죽이려 따라다니는 사울 왕의 후손들을 찾는데 그 목적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였었습니다. 찾던 중 자기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 점른발이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찾습니다. 그를 평생 돌보며 선을 베풉니다. 신학에 와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있죠.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길가에 엎드러져 있는데 다들 피해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돕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자기 돈을 지불하면서 돌봐달라고 합니다. 돌아오면서 더 돈이 들었으면 그때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돌봐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줍니다. 그러나 도와야 할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는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인, 그 중에도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돕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들 중에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웃은 선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로서 세상에 들어가서 선교사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 이웃에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의 삶에 자비가 없다고 하면요, 선교사 역할 못합니다. 선교사가 자기 주머니만 챙기고 자기만 뭐 잘 살려고 하고 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웃의 정의는 무엇인가? 선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돈 써가며 시간 써가며 힘들여가며 자비를 베풀며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가? 우리의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멸망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징벌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In His kindness, 하나님이 kind 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는데 골라서 베푸신 것이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비치실 때 악인과 의인에게 같이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실 때도 불의한 자와 또 의로운 자에게 같이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받을만하고 저 사람은 받지 못한다 하여서 구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자비의 열매를 맺으라고 할 때엔 구별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았기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받은 내가 받을 만하다, 내가 받아서 합당하다라고 여기는 분들 계시면 그건 교만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은혜입니다. 100%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다른 단어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받느냐 마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하지만 베푸시는 이는 모두에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말씀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하심으로 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는가? 우리를 긍휼히 보셨어요. 불쌍히 보셨어요. 아내와 저와 아이들이 어릴 때에 한 가지 굳건히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여서 어른이 되어서 이제 손주를 보게 될 때 우린 절대로 당신은 손주들 봐줄 생각하지 말라고. 봐주면 안 된다고. 이 아이들이 많아서 하나에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줄줄이 아이를 낳을 텐데 한 가정에 세 마음에 만나도 한 20명이 거의 될 텐데 20명 손주 보다가 당신 제명에 못 죽는다고. 그러니까 시작을 하지 말자고 아예 결심을 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에너지를 남편에게 쏟기로 다짐하고 이 다음에 이제 나이 들으면 그 누구보다도 남편이 당신의 제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테니까 절대 애 봐주지 말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애가 결혼했습니다. 애를 낳습니다. 둘을 낳습니다. 보니까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아이를 다 이제 키우고 그랬는데 요즘은 남편들이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합니다. 보니까 또 이 며느리가 병원에서 일하고 하니까 시간도 이렇게 잘 안 맞고 그래서 아들이 굉장히 아이를 많이 보더라고요. 두 아이가 되니까 뭐 두 아이를 안고 이렇게 하는 거 영상을 그 좀 불쌍하게 보이려고 그 사진을 찍어 보내는 것 같아요. 막 그냥 고생하는 모습을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무엇이 생겼냐 하면 불쌍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긍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긍휼이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여보,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테니 당신은 가서 얘 좀 도와주라고. 너무 불쌍하다고. 불쌍하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셨기 때문에, 불쌍히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야, 너 그래, 네 잘남에 살아봐라, 네 힘대로 살아봐라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다른 구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부전자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자녀된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니 자녀된 너희들도 자비로움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이 명령입니다. 자녀는 부모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안 닮으면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하면 그 자비가 나에게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형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비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강팍한 사람이고 인정이 없는 사람이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메마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자비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주위, 이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비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비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비 행위가요? 없을 때에 여기에 따라오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에게 자비로움이 없다, 이 kindness, 친절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대한 아무런 자비로움과 친절함이 없고 세상을 향해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런 말만 한다고 하면 세상이 바라볼 때 우리를 위선자라 이야기하고 이중인격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가끔 그럴 때 있죠. 지나간 다음에 아유 할 걸, 누가 돌아가신 다음에 한번 찾아뵐 걸, 껄껄 하면서 우리는 살다가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껄껄 하지 마시고 하세요. 방문할 사람 있으면 방문하고, 용서 구할 사람 있으면 용서 구하고, 선행을 베풀 사람 있으면 선행을 베풀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간판입니다. D.L. 무디가 그런 얘기를 했죠. 성경을 읽으라고 100명에게 선포하면 한 명은 읽는다. 99명은 선포하라고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을까 말까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간판입니다. 선전하는 이 간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비와 선행을 베풀 때에 우리는 위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비와 선행이 없을 때에 오는 후유증이 뭐냐 하면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때문에 많이 우울하시죠? 슬프시죠? 외로우시죠? 제가 오늘 금처방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열 가지입니다. 열 가지. 이 열 가지만 하면 뭐 어떤 분들은 이 우울증이 좀 심각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요. 웬만한 고독하고 우울하고 이런 분들 이 열 가지 법만 지키시면 웬만한 고독과 외로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알려드립니다. 첫째, 나가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푸세요. 둘째부터 열째까지 아홉 번 또 반복하세요. 똑같이. 그러시면 됩니다.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선을 행하며 또 친절을 베풀며 사는 이것, 믿는 사람들의 기본입니다. 당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기뻐하세요. 계속 주시잖아요. 최고를 주시잖아요.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뭐 성령 체험했다. 여러분, 성령은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으로 끝났다고 하면 우리는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했으면 그 삶의 어떠한 모습이 변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며 이익이 되며 축복이 되며 굿뉴스가 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부릅니다. 이 노아 때에 방주에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의 방주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방주를 필요로 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와 이 방주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불편해져야 합니다. 내가 희생하며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안 됩니다. 자리를 내어줘야 합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부임해서 얼마 안 됐는데 제 아내가 이제 교회 예배실에 앉아있는데 그 예배당이 컸어요. 한 1200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었는데 자리가 많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앉아있는데 어느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오시더니 째려보더래요. 그래서 왜 저렇게 보시지? 근데 째려보시다가 비켜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왜 또 비키라 그러지? 그랬더니 내 자리야 그러시더래요. 비키라고. 그래서 무안하고 창피하고 그러면 자리를 옮겼대요. 나중에 자기가 비키라 그런 여자가 담임 목사 사모인 걸 아시고 뭐 손 싹싹하면서 장로님이세요. 예,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 제가 모르고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제가 그때 그런 말 했습니다. 장로님, 제 아내 있기 다행이지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인데 어느 할아버지가 와서 비켜 내 자리야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자리도 비켜줘야 되고 그리고 파킹장도 양보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 먼저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역할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그 장로님은 그 자리에 계속 앉으시더라고요. 예, 뭐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예배드린 게 익숙해져서 그러셨겠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아직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면요, 내가 무엇을 해서라도 헌신과 희생을 해서라도 이들을 주님의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쫓을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언제 사람이 변하는지 아세요? 언제 자기가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결정하는지 아세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내가 이것을 학적으로 설명하고 모든 것을 다 이해가 되도록 알려줄지라도 감동이 없으면 안 움직입니다. 감동만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감동을 받기 위해선 감동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며 감동을 받습니까? 선한 일을 보지 못하다가 선한 일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감동이 대단합니다.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왜? 그걸 보므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벤슨 일리노이라고 일리노이 시카고에 있는 그 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6살 난 말타라는 여자가 루게릭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루게릭 병은 이 모든 것이 몸이 굳어가는 이런 병입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 이 몹쓸 병에 걸려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날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굳어가는 몸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6명의 자매들이, 크리스찬들이 24시간 그 스케줄을 짜서 매일 자기 시간에 가서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목욕시켜주고 도왔습니다. 내가 왜 이 젊은 나이에 죽어야 되나, 절망과 좌절에 빠진 이 자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아서 당신들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내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얻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감동받은 말다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세상 떠났습니다. 여러분, 자비가 감동을 가져다 주고 감동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선은, 자비는 꼭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래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음식과 물을 제공했어요. 돌아온 것은 생명의 선물이었습니다. 롯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돌보겠다는 이 착한 마음이 이제는 돈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남편과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것은 말로도 할 수 없는 큰 축복이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예, 아멘 해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까 고민하시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된 삶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뜻 있는 삶일까? 고민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비로운 삶을 살아보세요. 내가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 보세요. 뭐 베풀 것이 뭐예요? 뭐 돈 쥐어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친절하게 아주 손님을 뭐 정성을 다해서 물 떠다 드리고 또 음식 해다 드리고 이름으로써 감동을 받아 축복을 받습니다.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살아보세요. 이번 주에 그냥 오늘 집에 가시면서라도 내 삶의 7명의 사람을 정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한 사람에게 내가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밥을 한번 사주든지 아니면은 뭐 편지를 보내든지 이메일을 보내든지 한번 선한 일을 매일 한 사람에게, 하루에 한 사람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자비가 내 제일 가까이 있는 나의 아내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부터 시작하세요. 자비로운 삶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지. 아마 모르면 모를까 여러분 가운데 다음 주에 와서 간증거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갚아주셨다라는 간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비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자비라는 것, 교회에서 이렇게 자비라는 말 잘 못 듣다 보통 우리 선교 갈 때나 뭐 이렇게 할 때 자비량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 돈 든다 생각하는데 사실 자비가 돈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론 돈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꼭 돈 들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찾아서 우리가 선을 베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에 보람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팍해졌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한번 내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아주 안 좋은 이런 소식들 때문에 내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딱딱해졌습니다. 무뎌졌습니다. 아무 감각이 없는, 어디에서 사람들이 수천 명이 죽었다고 하여도 어휴 죽었네 이 정도로 끝나는, 너무 내 마음에 움직임이 없는 이런 참 무뎌진 이런 모습을 발견하며 주님이 시간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마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비의 형상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들에게 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강팍해진 내 마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냥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 긍휼히 여기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갖기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게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선교사의 직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비로 주님이시여 감동을 줄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게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게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이기적이고 강팍한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이시기에 자녀된 우리들도 자비로운 우리의 삶이, 자비를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